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할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부터가 축복이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 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복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기에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과 인생이 점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온갖 좋은 것과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기에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흘러 넘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에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달프고 실패투성이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세가 호렙에서의 언약을 모압 땅에서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과거의 구원의 역사, 즉 출애굽을 통하여 보이신 능력과 또 광야 40년 동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또 전투에서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 가운데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과 40년 전에 시내산 평지에서 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심을 가르치면서 그 언약을 위반할 경우 재앙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미래에 일어날 그 가상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본문에서 한이 교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선포할 시점에는 경고였지만 훗날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참된 예언의 말씀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여호와의 진노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고 질병이 유행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본문 전절인 20절과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대로 불순종한 자들에게 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들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더한 재앙과 질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해지는지 23절에 보면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식물도 그 땅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모든 풀이 이 땅에서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 땅이 황폐해졌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공동체는 버려진 땅처럼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재앙을 언약 백성들에게 내리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훗날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고 버려진 것을 보고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갈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여 재앙을 당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버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언약을 버리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들을 따른 것이에요. 26절 끝부분에 보면 저들이 다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갈 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절하며 예배했음을 뜻합니다. 즉 십계명을 통해 주신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크게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형식적인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은밀한 우상 숭배의 죄는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추구하며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결과 이 이스라엘은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고,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안하심으로 이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내던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추방하여 포로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저주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2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감추어진 일이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일, 즉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감추어진 일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비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은 이미 계시된 것들로 우리와 자녀들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일, 즉 율법의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보여지지 않은 감추어진 일들은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불순종해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2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순종하며 살지 못했는지가 1세대에서 2세대, 이렇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로 전해지고 기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88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이후 수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우연히 이렇게 신문을 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신문의 기사의 보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이 기사를 읽은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인데 기자들이 혼돈하여 자기가 죽은 것으로 보도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서 이 사람은 깊은 침묵과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죽음의 상인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도한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셔서 미리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비록 오늘도 우리는 의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특별히 우리를 통해 신앙을 배우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본이 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매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황폐해진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